엄마들의 놀이터. 얼마 전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아이와 함께 하루에 10분씩 놀아주기. 함께 가져온 표에는 하루하루의 미션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칠을 그냥 놓쳤지 뭐예요. 그래도 숙제를 안 할 순 없어서 하루는 누워서 함께 책도 읽고, 하루는 아들 두 녀석을 이불 썰매를 태워 한참 놀아줬어요. 사실 그날 너무 피곤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제 피로도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참 제 몸이, 아니 제 마음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물론 아이들은 너무 좋아라 하고요. 비록 미션 수행 때문에 한 놀이였지만 저도 즐겁고 아이도 즐거웠던 시간. 아이가 여럿이면 아이들끼리 놀라고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하루 10분이라도 정말 찐하게 아이들과 시간 보내주면 그걸로 엄마, 아빠도 그리고 아이들도 나머지 하루가 너무 행복할 겁니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듣고 엄마들의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선배들에게도 아낌받으며 아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아빠. 맞벌이로 힘든 나를 위해 온갖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주책맞게도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순간은 이런 바보, 쪼다, 병신 등의 말을 퍼붓기도 했던 남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까? 어느 날 회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줘서 동료 가족들과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데리고 온 동료와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오전 행사 후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 남편님은 나와 역할을 나눠 음식을 타와서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돕고 본인도 식사를 했다.
여보, 내가 식사 두 가지 타올게. 먼저 자리 잡고 애들이랑 앉아있어.
나도 자리 잡고 나머지 식사 타올게. 반면에 옆에 앉은 동료의 남편, 자기 먹을 밥만 타와서 혼자 쌈을 싸먹고 앉아있었고, 내 동료인 그 집 엄마는 혼자 발에 땀이 나도록 나머지 식사를 타오느라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먹을 때까지 식사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먹이려고 타온 햄버거는 너무 커서 잘라줘야 했는데 그쪽 남편은 햄버거를 잘라주지도 않고 자기 쌈만 계속 싸서 먹고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마 나 같았으면 그 남편을 쌈 싸먹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주변을 좀 보면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울 마음이 있고 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오죽하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그쪽 집 딸이 우리 식구 쪽으로 왔다.
소영아, 맛있겠다. 그거 무슨 맛이야?
지훈아, 나 이거 많이 먹어서 배불러. 너 먹을래?
우리 큰딸이 자기가 먹던 젤리 디저트를 양보할 지경인데도 그 집 아빠는 자기 식사를 계속 하셨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님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가족들을 위해서는 무슨 쓸모가 있나 싶었다. 결국 우리 식구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가 되어서야 그 엄마는 마지막 식사를 타서 자리로 돌아왔고, 젤리를 얻어먹고 심심해서 TV를 보고 있는 딸을 데려다 겨우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에 갑자기 우리 남편이 엄청 멋있어 보였다.
여보, 저 집 좀 봐. 진짜 힘들어 보인다. 당신 이렇게 잘하는데.
조용히 해라. 저 집 듣는다. 나는 원래 이랬거든. 네가 힘들어하며 헉헉거리면서 오버한 거지. 난 항상 같았거든.
순간, 아니 이 인간은 칭찬을 해줘도 난리야 싶으면서도 깜짝 놀랐다. 그래, 이 인간이 어디 스파르타나 삼촌교육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 인간은 한결같았지. 그러면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였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바뀐 건 바로 내 마음. 내가 잠도 푹 자고 야근도 안 하고 애들도 착하게 굴어서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남편이 어떻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주 1차원적으로 배가 고프다거나 잠을 못 자서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면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도 음식물 쓰레기 한 봉지를 버리지 않은 남편이 천하의 몹쓸 놈처럼 보인다. 남편이 뭘 하든 꼴보기 싫고 짜증이 나서 계속해서 물어댄다. 여보, 어딨어?
어딨긴, 화장실에서 똥 싸지.
여보, 뭐해?
뭐 하긴, 방금 앉았잖아.
그동안 남편도 참 힘들었겠다. 미친 여자 널뛰듯이 바뀌는 내 마음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원래 우리는 자주 내가 기준이 된다. 운전을 할 때도 나보다 빠르면 미친 사람이고 나보다 느리면 바보 느림뱅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녀석이 된다. 계속해서 바뀌는 내 마음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자. 집안의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PS. 하지만 선순환이 되려면 아내가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낮출 때 남편들도 제발 호응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일방적인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꼭 유념하실 것. 네, 오늘 안방극장은 남편에 대한, 아니 아내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은 익명의 아내가 보내온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합니다.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사연 재밌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삶의 지침서가 될 만한 책 한 권 읽은 듯한 그런 기분. 자, 이렇게 사연을 잘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얘기라 그런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름 하나 지어드려야겠네요.
그러게요.
아, 그 아이 이름도 가명으로 해주셨는데, 아, 그냥 그 이름대로 소영이 엄마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죠?
아,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소영이 엄마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죠? 오늘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남편은 어디에 속하나? 그룹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부터 우리 남편은 소영이 아빠 쪽인지 아니면 그 박사님 쪽일지 막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정민 씨 남편은?
뭐 저희 남편이야 뭐 당연히 소영이 아빠 쪽?
네, 역시나, 역시나입니다. 정민 씨는 역시나입니다. 저는 일단 박사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네.
또 완전 소영이 아빠 쪽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전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가지러 가요.
저도요.
그래도 뷔페 가면은 뭐 항상 남편이 물어보고 챙겨오는 편이니까, 네, 소영이 아빠 쪽이 좀 가깝겠네요.
네.
근데 오늘 익명으로 안 보내주셔도 좋았을 뻔한 거는 참 남편분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맞벌인데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할 정도니까.
맞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먼저 무엇이든 할 마음이 되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너무 멋진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아이들 챙기고 부인 것도 챙기고 그런 남편이 당연한 건데, 의외로 안 챙기고 본인만 챙기는 아빠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아.
네. 이 방송 들으면서 자기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아빠들 계시면, 예,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맞아. 아빠들 듣고 계시죠?
네.
예, 고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그 박사님도, 그 박사 아빠도 혼자 그렇게 쌈 싸먹고 계시고, 그 부인은 계속 왔다 갔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그 남편한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맞아,
전혀 안 했잖아요. 아내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계속 발에 땀이 나도록 왔다 갔다 한 거는,
맞아,
평소에도 늘 그랬다는 거지.
진짜.
그 부분은
맞아, 맞아.
그게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박사님이고 뭐 배운 것 많아도 실생활에 아무 도움 안 되고 진짜 사람 마음 하나 몰라가지고 속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그 다른 사람 마음을 그 헤아릴 그런 눈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만 생각하고 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고 예, 가끔 이렇게 우리 모르는 거 있으면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네.
그거처럼 그 사람 마음 헤아리고 좀 살피는 거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 가끔 하거든요.
참 그런 거는 근데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씨 남편도 네.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평소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아주 네. 많이. 근데 저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막 네. 소영이 엄마가 그랬듯이 원준이 아빠가 막 갑자기 엄청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던 적 없어요? 있었겠지?
뭘 물어봐요.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아유, 물어봐 주시길 기다렸는데.
네네, 어서 얘기해 보시죠. 네.
아니, 지난번에 그 시댁에 다 같이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두 한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 둘 중 승우가 이제 저는 이제 밥을 먹이느라고 옆에 조그만 상에 같이 앉아서 막 먹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승우가 평소에는 밥을 잘 먹는데 그날따라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계속 애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계속 옆에서 아, 너도 빨리 먹어. 승우 놔두고 너먼저 그냥 먹어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빨리 그냥 애 먹이고 싶어가지고 계속 먹이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는 엄청 진짜 빨리 먹었어요. 후딱 먹고 저랑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나 다 먹었으니까 이제 너 먹으라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먹어서 천천히 아주 마지막까지 남은 고기 싹싹 긁으면서 진짜 배불리 잘 먹었거든요. 아 그때 저희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정미 씨는 또 먹는 것에 마지막 고기까지 네, 정미 씨와는 고기까지 아니 근데 정말 뭐든 먹는 거든 뭐 네. 어떤 거든 날 배려해주고 챙겨준다는 기분이 들면 너무 고맙고 좋죠.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소영이 엄마의 깨달음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 살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경우 정미 씨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어,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 저 결혼 때 결혼 때 우리 남편이 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왔다 갔다 제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막상 날 잡으면
그랬는데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나 좋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지. 저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나 여기 없는데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예쁜 여자 많고 정말 잘난 여자 많고 저보다 괜찮은 여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나를 아내라고 여기고 여기 데리고 와줬으니
감사하다는 마음.
네.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 있죠.
멋있어
너무 고마운
보이고,
거.
고맙고.
고마움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렇구나. 남편은 그냥 그대로인데 결혼 전이나 결혼이나 신혼여행 때나 똑같았을 텐데.
똑같은데.
그렇죠. 정미 씨 마음 하나 바뀌니까.
진짜.
아 저도 사연 중에 정말 와닿는 부분이 그동안 남편도 참 힘들었겠다. 미친 여자 널뛰듯이 바뀌는 내 마음 때문에 고생 많았을 것 같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워낙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너무 이해가 되고 막 그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버려줘도 세상 이런 남편이 없을
맞아,
만큼 막
맞아,
고마운데
맞아.
정말 1차원적으로 막 배고프고 잠 못 자서 힘들고 막 애들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진짜 다른 거 다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안 진짜. 버렸는데도 그 일로 진짜 세상 제일 나쁜 남편 되잖아요.
아니 진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뭐든 판단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 기분에 따라 같은 상황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나빠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오늘 사연은 남편 얘기만 있었지만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장난감을 어지럽혀도 자 우리 정리놀이 시작해볼까? 막 이래요. 같이 하자고. 그러다 정말 너무 피곤하고 이걸 언제 치우고 씻기고 재우고 언제 하냐 막 이럴 때는 빨리 안 치워! 그러거든요.
맞아요. 진짜.
아이는 늘 같았는데 늘 그렇게 어지럽히고 똑같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한 번은 지한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정말 당황했어요. 같은 행동에도 막 제가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랬던 모양이죠. 자기는 좀 이상한 거지. 엄마 이러면 이렇게 좀 화도 좀 내고 했는데 안 그러고 막 웃어주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좀 흠칫 놀랐었죠. 한결같지 못한 제 모습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때 그랬거든요.
아니 저도 진짜 아이들한테 그런 점 많거든요. 저희 원준이가 한 번은 엄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잘한다 우리 원준이.
왜 안아줬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 그랬더니 뽀뽀했다가 혼냈다가 이뻐했다가 혼냈다가 이러면서 그랬다고
우리 엄마들이 엄마들이 좀 정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 얘기 듣고 애들도 다 안 오구나 싶고 너무
알지.
미안했어요.
애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꽤 오래전인데 남편이랑 다툴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랑이 나한테 난 늘 같았다고 똑같다고 지금도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제 기분으로 제 기준에서 엄청 남편한테 승질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소영이 아빠가 난 항상 같았거든 한 것처럼 저희 남편도 같았는데 저는 그날의 제 기분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맞아. 그 상황을.
그럴 수 있지.
자, 오늘 사연이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소영이 엄마 사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 뭐가 정리가 한번 싹 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도 생각해보면 저렇게 할 때 많은데 내가 잘못됐다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맞아.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히 PS까지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선순환이 되려면 아내가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낮출 때 남편들도 제발 호응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네. 무슨 일이든 일방적인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꼭 유념하실 것이라고. 진짜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오늘은 진짜 소영이 엄마의 입장에서 본 거지만 또 남편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아내는 한결같은데 남편의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경우.
맞아요.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러면서 네, 서로가 맞아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정말 서로 함께 노력하고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늘 바뀌는 내 마음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책 한 권으로 이야기 나눈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린 이만 인사를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내 마음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아내 소영이 엄마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아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늘 있는 것 같은데 힘들고 지치다 보니 내 마음을 기준으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짜증만 냈던 것 같네요. 그럴 때 한 템포 쉬어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어디 있는지 소리치며 찾기 전에 몇 초라도 쉬어주면 소리부터 다운되고 마음도 다운되고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는 가정의 평화가 올 겁니다. 소영이 엄마가 신청해 주신 곡 406호 프로젝트의 웃어주세요 들려드릴게요.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대문구에서 최영주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들 엄마 최영주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다들 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에 1월에 아이가 생겼고 10월에 출산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기검진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최근에 몸이 힘들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기 심장이 안 뛴다. 양수도 줄고 있는 걸 보니 이미 유산된 것 같다.
유착될 수도 있으니 수술을 하고 가라는 말에 머리는 하얗고 눈앞은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는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수술한 곳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결혼 후 그렇게 마음 터놓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대화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매일매일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한 동생이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언니, 마음이 많이 아프죠?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 이겨야 나아요. 언니 마음에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첫 번째 유산에서 배운 마음을 여는 법.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즈음에 다시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지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실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목사님께도 기도받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쯤 같은 교회 언니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하니 흐릿하게 두 줄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이제 막 착상한 것 같다고. 아이를 기다린 지 1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엔 제 힘으로 잘 지켜보려고 집을 두문불출하며 정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부터 하혈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혈하는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정말 생리통처럼 배가 아프더니 그날 저녁 큰 핏덩어리를 흘린 후 거짓말처럼 배가 안 아팠습니다. 끝났구나. 본능적으로 두 번째 유산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여자의 몸에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에도 말씀의 씨가 심기면 말씀이 일을 한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라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여는 법을 알게 해준 첫 번째 유산. 말씀을 받는 법을 알게 해준 두 번째 유산. 저에게 이 두 번의 유산은 신앙이 있어 꼭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저라는 껍데기는 비워지고 마음도 생각도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아이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신앙도 삶도 심지어 임신도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거짓말처럼 선물과 같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는 4.13kg으로 태어나 4개월인 지금은 9.1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주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육아 중입니다. 제 마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엄마들의 놀이터 라디오도 너무 좋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시온이 엄마가. 네, 사연 감사합니다. 시온이 엄마의 사연이 지금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저주받은 건가? 이런 안 좋은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일로 우린 더 값진 것을 얻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유산으로 힘들어만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고 또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너무 이쁜 선물과 같은 아이도 얻고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앞으로도 쭉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영주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주말에는 제법 비가 오고 쌀쌀하더니 네. 다시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목감기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네. 혜상 씨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괜찮아요.
저도
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도 엄마들도 건강 챙겨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 시간.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입니다. 네.
책 먹는 여우.
네네.
저는 제목 많이 들어본 듯한데요.
아, 네, 맞아요. 이 제목만 듣고도 아 하시는 청취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큰애가 초등학생 때 사줬었거든요.
아, 직접요?
네. 네네. 이 책은 아동 부문 베스트셀러 1위도 기록하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아, 네. 연극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았나봐요.
네. 아, 며칠 전 저희 성현이가 집에 이 책 있는 줄도 모르고 도서관에서 빌려와서는 너무 이 책 재밌다면서 엄청 흥분하는 거예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 책 먹는 여우를 가지고 연극 수업을 한 덕분에 정말 이 책에 쏙 빠져있더라고요.
네. 아이들 연극 수업이나 뮤지컬 수업이 참 좋다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그걸 하나 보네요. 네. 그런 방법으로 책을 대하면은 책 내용이 막 더 확 와닿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네. 내용인지.
오늘 이 책은 사실 그림책 이 아니라 이야기책이라서 또 그림도 카툰처럼 재밌고 유쾌한데요.
살짝 보이는데 재밌네요.
네, 네. 꼬마들이 왜 그렇게 이 책을 좋아하는지 오늘은 제가 청취자들께 이 책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오랜만에 책 한 권을 들어보겠네요. 관객처럼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연으로 들어볼게요.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좋아해도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톡톡 뿌려 꿀꺽 먹어치웠지요. 이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에서 지식도 얻고 허기도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하루에 적어도 세 끼는 먹어야 했는데 책값이 좀 비싼가요? 가난뱅이라 책을 마음껏 살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벌써 가구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버렸어요.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거라고는 책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간닥거리는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뱃속에 책을 쏙쏙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먹고 싶은 마음도 쑥쑥 더 자라났어요. 여우 아저씨는 밤낮 없이 배가 고팠고 힘이 없어 책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힘을 주어 두 번씩은 읽어야 했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아저씨가 누군가요? 꾀쟁이로 유명한 여우잖아요. 아저씨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건물을 눈여겨보아두었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장들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아저씨가 어릴 적부터 단골로 다녔던 길모퉁이 서점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나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선 구수한 종이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 이게 웬 떡?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방들마다 책들로 가득 찬 책장들이 가지런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어. 여우 아저씨는 쩝쩝 입맛을 다셨어요. 이곳에선 공짜로 책을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그 아저씨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과연 어떤 책들이 입맛을 당기는지 살짝 알아보려고 쪽쪽 핥아보고 킁킁 냄새 맡고 이것저것 몇 쪽을 맛보았지요. 그리고 입맛에 맞는 것을 찾으면 가방에 쓱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서는 어쩐지 여우 아저씨가 수상쩍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우 아저씨는 빌려간 책을 아직 한 권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사서는 여우 아저씨의 행동을 샅샅이 눈여겨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서는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글쎄 여우 아저씨가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여우 아저씨는 먼저 지리책 몇 권을 킁킁 냄새 맡아보곤 역겹다는 듯 도로 책장에 꽂았어요. 그 다음 러시아 문학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겼어요. 거기서 특별히 멋진 책을 뽑아들더니 번개처럼 빠르게 소금과 후추병을 꺼내 휘리릭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책에다 톡톡 양념을 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숨을 고르며 뜸을 들인 뒤 덥석 책을 물었답니다. 책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서는 으름장을 놓으며 여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출입 금지예요. 여우 아저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읽을 것도 먹을 것도 구할 데가 없어진 불쌍한 여우 아저씨.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광고지라든가 공짜 생활정보지를 읽으며 겨우겨우 버텼어요. 심지어는 집 뒤에 있는 헌 종이 수거함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음식만 먹은 여우 아저씨는 마침내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곱던 털도 점점 윤기를 잃어갔지요. 얼마나 책이 먹고 싶었던 여우 아저씨는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까지 남에게 절대 패기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도서관 사건만 빼면 말이죠. 여우 아저씨는 뚱뚱이 할머니한테 털모자를 빌렸어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메고 아저씨는 길을 떠났어요. 바로 길모퉁이 서점을 향해. 서점에 도착한 여우 아저씨 문을 쾌당 박차고 들어가 외쳤어요. 손들어! 이건 장난이 아니다! 당장 내 가방에 책을 넣어라! 허튼 짓을 하면 엉덩이를 물어줄 테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서점 주인은 얼른 가방 가득 책을 채워주었습니다. 여우 아저씨는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책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책을 개걸스럽게 먹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당신을 체포하겠소.
하마처럼 배가 불룩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책을 훔치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라는 걸 알아보았던 거예요. 뚱뚱이 할머니의 털모자를 썼는데도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우 아저씨는 사정을 늘어놓고 100번, 1000번, 아니 수십만 번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범죄는 범죄요.
경찰관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아저씨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여우 아저씨에겐 물과 빵밖에 없었어요. 읽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튼 여우 아저씨에겐 읽을 것은 전혀 주지 않았어요. 독서 절대 금지라는 벌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옛날 옛적에다 썼던 잔인한 방법이로군.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난 사흘하고 반나절도 더 살지 못할 거야.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우 아저씨는 교도관 빛나리 아저씨를 깨웠어요.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밤낮 없이 종이에 글을 썼어요. 마치 연필에서 생각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죠. 글을 쓴 종이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종이가 감방에 가득 차서 잠잘 자리도 없을 정도였어요. 2주일 후 드디어 책이 만들어졌어요. 무려 923쪽이나 되는 책이었어요.
두툼한 햄덩어리 같군.
여우 아저씨는 벌써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그래서 여우 아저씨는 감사의 뜻으로 빛나리 씨에게 제일 먼저 책을 보여주었어요. 빛나리 씨는 이틀 동안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읽고 난 빛나리 씨는 깨달았어요.
그 여우 굉장한 작가인걸?
얼마나 감격했는지 빛나리 씨도 하마터면 종이를 뜯어먹을 뻔했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곧장 간 것이 아니라 어딘가 들렀다 갔어요. 여우 아저씨는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책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무럭무럭 솟았죠. 그러나 빛나리 씨가 종이 뭉치를 들고 나타났을 때 아저씨는 너무나 좋아서 팔짝팔짝 공중제비를 넘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행복했어요. 쩝쩝거리며 책을 먹는 동안 빛나리 씨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여우 선생, 당신 소설을 진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서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오.
도서관 빛나리 씨가 말했어요. 서점이라는 말에 여우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입에 물었던 종이 몇 조각을 떨어뜨릴 만큼이나요. 그러나 빛나리 씨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지요.
저야 뭐.
여우 아저씨는 주둥이를 닦으며 말했어요. 빛나리 씨는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여우 아저씨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7나라의 말로 번역되었어요.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져 극장에서도 상영되었어요. 여우 아저씨 입맛에 영화 필름은 별로 맞지 않았지만 영화도 훌륭한 예술이지요. 여우 아저씨는 문학에서 이룩한 업적을 인정받아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슬그머니 감옥에서 풀려났고 사람들은 여우 아저씨의 지난 일을 이러쿵 저러쿵 들치지 않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이제 대단한 부자가 되어 책이라면 마음껏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쓴 책들이 특별히 맛있었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작가가 된 여우 아저씨의 기사를 다루고 수많은 비평가들이 여우 아저씨의 작품을 연구했어요. 다만 왜 여우 아저씨의 모든 소설엔 언제나 소금 한 봉지와 후추 한 봉지가 들어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들만의 비밀이니까요.
네, 와, 책 한 권이네요, 정말. 근데 진짜 실제로 책을 먹는 거네요. 양념을 네. 쳐서. 네. 아니, 먹고 싶어서 꿈까지 꾸고 강도질까지 하고. 아, 세상에. 저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책은. 네, 네. 뭐 그런 식인가. 뭐 네. 그랬어요. 네. 책 읽는 여우라고 해도, 먹는 여우라고 해도. 네. 근데 진짜로 읽고 먹어버리는군요.
네.
발상이 너무 재밌고. 뭐 근데 그렇든 저렇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쵸.
책을 923쪽이나 되는 책을 썼어요.
네.
아니, 진짜 그냥 먹은 게 아니네요.
네.
여우 아저씨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베스트셀러를 펴내고
그쵸.
책 영화까지 나오는 우리 지안이 책 많이 읽혀야겠네요.
제 지인이 여우는 아닌데 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실제로 책을 막 이렇게 껴안고 자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 여우처럼 마음에 새기고 싶 픈 책을 이렇게 찢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진짜요? 네. 주변에도 여우 아저씨 같은 분이 있네요. 네. 아니 보통 단어 외우겠다고 영어 사전 먹는 거는 그런 네네, 얘기 들어보고 막 일부러 학교 때 이렇게 재밌게 그냥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분 진짜 책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세상에 진짜 좋은 책이 참 많은데요.
네.
이 동화 읽다 보니까 책 읽기가 이렇게 어떤 부담이나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진짜 그 책의 맛을 보게 되면 좋겠어요. 이 여우 아저씨처럼 엄마도 아이도 하루라도 책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못 견딜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오늘 아이랑 이 도서관에 가서 이 여우 아저씨 흉내 좀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입맛에 맞는 좋은 책을 찾기 위해 같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너무 재미있어 할 것 같고요.
네.
엄마와 가족들과 그 책으로 연극놀이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양념통도 직접 갖다 놓고.
네네.
아, 그리고 진짜 다른 책에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소금과 후추를 뒤에 이렇게 달아주는
네.
거. 오늘도 참 좋은 책 가져와 주신 우리 동화 읽어주는 엄마 박혜상 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 읽어봤습니다. 참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책이네요. 당장 저희 집 첫째부터 이 책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어릴 때 많이 보면 좋다 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어서 책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책이 또 재밌는 건 작가는 이런 의도로 썼다 해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여우 아저씨가 아마도 후추도 치고 소금도 치고 했던 것과 같은 거겠죠. 우리 아이들 책 읽으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엄마와도 서로 생각한 부분 얘기해보고 아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물어도 보고 하면서 마음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반 자카파가 부릅니다. Just Two of Us 들려드릴게요. Yeah.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마메디에서 협찬해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요즘 가끔 힘들 때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요것들 없었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아이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은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조율도 하고 아이 때문에 마음도 낮춰보고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은 정말 선물이네요. 내게 주어진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과 하루에 10분이라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